우리 이번 주 로마서 11장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번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6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의 삽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항상 저로 하여금 조금 궁금증을 증가시켰습니다. 이것 우리가 과거의 일들로 치부하여서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었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저희가 함께 누리면서 저는 이 로마서에 올 때마다 항상 창세기 1장 26절과 함께 연결시켜서 이해하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말했지만 다시 이것을 언급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8장을 통과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이 통치하다라는 단어가 우리의 주관적인 거룩하게 됨과 연관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이 통치 영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이 통치 영역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통치하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통치 영역은 약간 고대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많이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도메인이라는 단어는 같은 영역을 의미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하는 요즘 시대에는 많이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통치 영역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동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세 번에 걸쳐서 6장 9절, 14장 그리고 7장 1절에서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동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다스리다는 실제로 통치 영역의 동사형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단어가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것이 그분의 마음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미 여러 번 말해왔지만 창세기 1장 26절은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당한 통치 영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올 때 생명의 영의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영의 법이 바로 이 통치 영역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는 나한테 이것이 영역의 문제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 영역이라는 단어 대신에 통치 영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통치 영역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통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때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잠자리 들기 전에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의 복음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시다고 말합니다. 그가 창조한 사람은 일시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시적이고 유한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말씀하시길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온갖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이것을 자주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개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단체적인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해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복수형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고자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은 여기서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의 단체의 사람을 창조한다고 26절이 말하고 있고 27절에 올 때 이 그들이 남자와 여자 커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에 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그들을 이 말씀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그들은 단지 단지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한 쌍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한 쌍의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세대가 가면 갈수록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복수형의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서 이곳에서 저곳까지 가득 채우는 그런 확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냥 개개인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한 쌍으로서 또한 자녀를 많이 낳고 시간을 더 늘릴 수 있고 공간에서 더 확장되어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0절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모든 세대, 모든 장소에서 온갖 것을 통치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통하여 주관적으로 그분의 뜻을 성취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제 요점을 이해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그들은 일시적이고 유한하지만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유한하고 일시적인 사람이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을 마땅히 그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확장되고 확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점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는 미리 아셨고 그는 사람이 타락할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 부분으로 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을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여서 사람을 타락하게 할 것을 이미 미리 아셨습니다. 여전히 이 세 분은 사람이 사탄의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사람을 세 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한 그런 기관으로 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기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능력할 수 있는 영. 그래서 그 합당한 영역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영을 마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몸과 혼만이 사탄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몸과 혼은 육체로 떨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보존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의 영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이 영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약속하십니다. 이 여자의 씨는 때가 찰 때에 임하였습니다. 이분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때가 때가 채웠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여자 안에 율법 안에서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무한하십니다. 사람은 일시적이고 제한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은 바로 이 일시적이고 제한된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포함합니다. 사람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때가 찬 시기까지 거기에 시간의 경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얻고자 그분의 목적은 그만두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나거나 한 번도 늦춰진 적이 없습니다. 이 때가 차기 전까지 각 시대마다 각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차서 오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구약의 그림들과 예표들을 통하여서 이미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다른 각각의 시대마다 존재했던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그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또한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가정 안배, 하나님의 가정 행정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일시적이고 제한된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때 시절에는 영원한 경륜이란 말을 씁니다. 네, 여러분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시작하지만 각 시대마다 그 시대만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러게 때가 찬 경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여기서 들어보실 것입니다. 지난 15분 동안 제가 한 말이 바로 이 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때가 찬 경륜. 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중요 부담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로봇 11장을 이해하기 위한 바로 준비의 서론의 말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아침 부흥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이 분깃과 현재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있습니다. 이 경륜이란 단어는 실제로 9장, 10장, 11장에 사용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경륜에 대해서 분명히 세 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것이 유대인을 향한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 것임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단지 시간의 경과가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로마서 5장에서 8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8장은 합당한 통치 영역 안에서의 주관적인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주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성경 전체에서 바울이 유일하게 딱 한 번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2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여섯 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사용됩니다. 전체 신약을 쳐다보면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여기 이 단어에서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릅니다. 여기 바로 접붙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접붙임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약 경륜과 신약 경륜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접붙임에 대해서 여러 성도들과 다른 시간대에 교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형제가 이 덕부침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글을 찾았는데 그 글이 막 50몇 장에 해당하는 그런 긴 과학적으로 이 덕부침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여러분과 말할 부담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과학적으로 이 덕부침을 이야기하기는 복잡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덕부침은 두 가지 두 다른 것들이 성공적으로 접붙여지기 위해선 두 가지가 유전적으로 서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두 가지의 유전적 형질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접붙여짐의 관점은 이와 같습니다. 가지를 한 나무에서 잘라냅니다. 사실 이 가지는 루트와 그러니까 뿌리와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나무 줄기, 나무 대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큰 가지가 아니라 작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지를 또 다른 나무에서 자릅니다. 네, 그 두 개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것을 할 때 어떤 각도로 해서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연구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관점은 이것이 붙여지는 바로 그 표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비유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을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로 설명하고 그리고 이 구약에 있던 유대인들을 올리브 나무라고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가지는 이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잘라지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가지는 아주 두꺼운 가지여서 이렇게 톱으로 잘라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아서 톱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각도로 나무를 잘라서 접붙여야 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관심할지 모르지만 이 가지를 잘라버리고 또 다른 가지를 가져와서 거기에 연결시킵니다. 그 다음에 접붙임이 끝납니다. 이 두 개는 유전적으로 같아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들었을 때 다시 생각하기에는 창세기 1장 26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와 올리브 나무가 접붙일 수 있는, 그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 기초는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있습니다. 자, 로서 1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몇몇 가지들이 꺾여졌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꺾여진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잘라지고 야생 올리브 나무에 꺾여진 가지들과 접붙여져서 그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데 그 의미는 그들이 서로 화합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따라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 18, 22장, 또한 24장에 바울은 이 접붙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더 말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시편 52편 8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이런 핍박에서부터 피난하고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위험한 상황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편을 적습니다. 네, 이것을 영장에게 한 노래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에게 드려진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른 사람들 하여금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52편 8절을 보십시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역이 의지하리로다. 여기서 이렇게 번성하다는 단어가 사실상 푸르른 의미입니다. 푸르른. 여러분, 푸르른이라는 이 녹색은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다윗이 위험한 그런 상황과 순간에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올리브 나무, 감람 나무 라고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던 성도들의 체험입니다. 구약의 경륜 안에 있었던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에서 연결되어 있는 올리브 나무임을, 감람 나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 11장 22절에 와보겠습니다. 11장 22절에 올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엄격하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나머지 자들에게는 엄격하시지만 그대가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대하실 때 계속하여 머문다면 그분께서 그대를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라질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불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그들도 붙여질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답이 여기 있으신 분들, 아주 흥미로운 번역을 볼 텐데요. 여러분의 그 인자함에 거한다면, 그 인자함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 계속해서 머문다면을 다윈은 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합니다. 여러분, 거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모든 세대가 모든 장소에서 계속해서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접붙임에 대해서 쓴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요한복음 15장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바로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을 말하고 있고 또한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가지와 로마서 11장에 있는 가지는 다른 단어입니다. 로마서 11장은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것은 실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실제 두 단어가 사실상 모두 같은 원어에서 나옵니다. 부러뜨릴 수 있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가지든지 간에, 여러분은 잔가지든 작은 가지든 둘 다 여러분은 쉽게 부러집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작은 가지든 잔가지든 둘 다 이 뿌리와 연결되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어떤 형제님들은 이렇게 나무를 심는 일을 하신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 형제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그 포도나무의 작은 가지들은 접붙이기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생 올리브 나무의 작은 가지들은 여전히 큰 나무의 작은 가지이기 때문에 접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작은 가지와 나무, 작은 가지는 나무에서 쉽게 부러뜨려지지만 또 다시 쉽게 접붙여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안에 거한다면 형제 자매님들,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경륜에 대해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이 경륜은 어디와 언제와 연결됩니다. 이 경륜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합당한 통치 영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또한 창세기 1장 26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목적,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것이 우리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 때가 찬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그 다른 사람들 통해서 그분의 표현과 대표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기 특별히 이방인들 향한 그분의 인자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 바울이 이 접붙임에 대한 그림을 이용하여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원하는 것은 이 전통적인 관점을 여러분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합당한 조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단지 이 부분을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을 다루시는 것이라는 것만 인정한다면 우리 여기에 대한 합당한 조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구약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러한 마음들을 때때로 비평하고 비난하는 젊은이들의 이러한 말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써서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동안 로마서 6, 9장, 10장, 11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조망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합당한 조망과 합당한 태도를 갖추고 이것을 인정하고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에 적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아주 높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찬양입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결론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야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이번 주에 복습하지는 않겠지만 다음 주에 12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 구절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33절에서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중국어로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의 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렸다고 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 하나님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의 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렸다고 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높은 찬양입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과 지식과 지식은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의 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시간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려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이것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도 여전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았으며 그 누구도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렸다고 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없으며 심지어 드렸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을 소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열어주신다면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구약의 경륜과 때가 찬 신약의 경륜을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놀라운 찬양에 대한 반응으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단지 삽입구입니까? 단지 그냥 삽입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제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놓았습니다. 여기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높은 찬양을 한 이후에 그러므로 라고 이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로마서 12장의 1절에 있는 그러므로를 여러분 참되게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자, 이 어떠한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님들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이 경륜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반응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엑기스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합당한 통치 영역을 보았고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서 그리고 가장 합당한 그 시간을 보는데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합당한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 경륜을 위하여 실행적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 오랜 시간 동안 로마서를 다루고 있고 로마서 11장을 끝낸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히 이것을 다시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런 리뷰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가장 실행적인 몸의 생활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적인 방면을 다루는 준비에 필요한 리뷰를 할 수 있긴 합니다. 여기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바로 혼의 구원의 실행적인 체험이고 교회 생활을 위한 실행적인 체험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아침복 말씀을 꼭 챙겨 하시길 부탁드립니다.